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지 야생동물 거래시장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바이러스 연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확산이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6만 명과 1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63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지난 10일 이후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다면서 16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주요국은 휴교와 이동 제한령을 연장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이세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이세수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이 WHO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의 더 많은 기여를 당부하고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WHO가 바이러스 대응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중국 중심적이라면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사례가 6,700건 이상 보고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6,700명이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297건은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공식 통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전체 무증상 환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은 지난달까지는 이 수치를 통계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증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어제 치러진 한국의 21대 총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역구 개표에 이어 비례대표 개표까지 완료해 총선 의석 300석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비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공개한 핵무기 관련 합의 준수 보고서 요약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로브포호 핵실험장에서 광범위한 핵실험을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미 국무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연립정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청백당의 간츠 대표는 오늘 오전 공동 성명에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측이 협상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연립정부 구성에 관해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종교 박해 피해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국무부 종교자유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관여 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말 대선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전술을 공유하면서 그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 4개 부처가 15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히든코브라로 불리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미국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훔치기 위해 사이버 능력을 이용하고 있고 파괴적이고 해로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15일 VOA에 미 행정부가 부처 공동으로 발령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Yeah, I think basically the main takeaway from all of these agencies coming together is to highlight how serious the threat actually is, and the fact that because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보안 문제뿐 아니라 금융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책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주의보에 함께 담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전술을 공유하면서 그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세 가지 대표적인 전술에는 사이버 활동에서 절취한 자금을 해외 기관을 통해 세탁하는 수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이 제3국 기관의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한 후 요구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웹사이트를 폐쇄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강탈 작전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암호화폐를 채굴한 뒤 강탈해가는 크립토 재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술들은 어떤 나라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착취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체제의 영향을 약화시키면서 자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제3국 정부, 군사망은 물론 민간단체와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아 정보를 훔치고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한 기술 정보 공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제시한 관련 규정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와 산업, 시민사회, 개인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팀 마우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산하 사이버 정책 이니셔티브의 공동 책임자는 VOA에 미국 행정부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공 지침을 공표한 점을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first it's interesting that this is a public guidance issue. So part of the
마우러 공동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 억제를 위한 많은 활동을 동맹국 혹은 파트너들과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공개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겨냥해 15일 발표한 대북 주의보에 대해 함지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의보를 냈는데요. 뭐 이런 주의보가 처음은 아니었죠?
네, 미국 정부가 대북주의보를 낸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2018년 2월과 7월, 재무부와 국무부 등이 각각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과 제재 회피 활동을 겨냥한 주의보를 냈고요. 이후 지난해 3월 해상활동과 관련해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한 차례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사이버를 겨냥한 정부 합동주의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주의보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이런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 활동이 실제 북한의 소행일까 하는 의구심도 종종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섯 개의 대형 해킹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소니 영화사 해킹과 미 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으로 8,1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 2017년 150여 개국에 피해를 입힌 대규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의 현금 지급기를 털어 수천만 달러를 탈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2억 5천만 달러를 훔친 사건도 구체적인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미 당국자들과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과거에 비해 더 많아졌죠?
네, 지난해 11월 그랜트 슈나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안보정책선임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며 당장 미국의 실질적 위협은 아니지만 계속 역량을 키우면서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Right now, however, they are certainly gaining in capability, increasing in capacity.
또 지난달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연계한 해킹 조직과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해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연례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과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해킹 그룹 등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북한의 정찰 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나자루스에 대해선 정찰 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적시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정찰 총국과 IT 관련 부서에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거점을 통해 사이버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보와 별도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취한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법무부 차원에선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 연루된 북한 해커 조직과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진혁 등을 기소했습니다. 현재 박진혁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명단에도 올라있고요. 그 밖에 앞서 소개해드린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미 정부의 독자 제재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국적의 조력자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가 낸 주의보들은 북한의 조력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돕는 개인과 기관들은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데 따른 잠재적 결과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대상자나 제재 행위에 연루된 사람과 거래를 한 미국인들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2차 제재를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의보에는 반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주의보는 북한 해킹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주의의 의미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각 개인과 기관들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기술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최근 미국의 최대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등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처럼 현 상황에선 모두가 북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보를 계기로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과거 미국 정부의 주의보 뒤에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독자 제재가 뒤따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 예로 북한의 해상활동 주의보의 경우 북한 선박과 운송업체 등이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추가 제재 등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의 주의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종교 박해 피해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열악한 정치범수용소 환경이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15일 북한의 종교 박해 피해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날 국무부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종교박해 피해자들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바뀐 게 없다면서 그들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로 수감돼 있는 수용자들은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자들이 지나치게 많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시기인 지금 그 같은 수용소 환경이 바뀌었다는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운백 대사는 지난 2일에도 북한의 열악한 수용소 실태를 지적하며 수감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의 수용소 수감자 숫자는 매우 높고 우리는 그들의 강제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수감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심하게 노출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관여 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말 실시되는 대선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워싱턴 일각의 당초 관측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입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 이후 미북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초부터 국무부 한반도 핵심 라인은 줄줄이 공석 상태를 맞았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알렉스 웡 대북 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와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의 인사이동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힘든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중순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에 도움을 제안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I do know that our government has reached out. To North Korea, to Iran, and to China, to everybody. And so,
데스트로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 중국 그리고 모두에게 손을 내민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노력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 기구들과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도 직접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미북 양국이 결정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상호 관여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main point here is that the U.S. continues to send signals that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도 북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최근 발표한 대북제재 개정안에는 북한 반입을 금지한 사치품 중 유엔 대북제재위의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치품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규정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확대와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유엔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독자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미 행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무부의 대북 제재 개정안에는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e're clearly frustrated with the North Koreans and we're frustrated with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유지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 7약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과 제재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제재 영향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형주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제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13일 트위터에 관련 입장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또 장비, 농사품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도 지난 9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해외 자산통제국이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폭넓은 제재 면제와 승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말 인도적 지원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네, 의료기기와 장비, 의약품 등 어려운 시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때도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나 미국의 법률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가장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요. 이 결의가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다면서 대북 제재위원회가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가뭄이나 식량, 재난 등의 인도적 지원과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활동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식품과 의약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호단체들이 제재를 인도적 지원 활동의 걸림돌로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 13일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코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 사무소장을 지낸 카타리나 젤웨거 미 스탠포드
assistance and not influence aid projects. This works only in theory. The reality is different.
이론상으로는 제재가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건데요. 젤웨거 연구원은 특히 의료 지원 활동에 많이 사용되는 가위나 주사기 바늘, 진단 장비 등이 이 제재 품목에 포함돼 까다로운 면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물품이 제재 면제 대상인 건 맞지만 승인 절차를 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말이군요.
2018년에는 신청부터 면제까지 평균 90여 일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절차가 무척 빨라졌다는 것이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신청 이후 5일에서 10일 사이 승인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국제적십자연맹 측은 자신들의 경우 최근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BOA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단체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려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장 1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지원 물자에 식품과 약품을 제외한 미국산 제품이 포함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단체들은 미 정부의 허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박규범 북한 담당 국장입니다.
미국 재단들은 NGO, 트레저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UN 제재위원회 이제 면제를 받는 거를 어플라이 하는데 어떤 때는
재무부가 최근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죠?
재무부는 9일 북한 반입을 금지한 사치품 중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치품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활동에 필수적인 노트북 컴퓨터, 랩톱이나 구급차 등 기존에는 미 정부의 허가 대상이었는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구호단체들은 재무부가 앞으로 얼마나 유연하게 이런 부분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제재의 간접적인 여파로 운송과 송금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요. 관련 업체들이 인도주의적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혹시 모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서 북한 관련 거래를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의 국경 봉쇄와 엄격한 이동 제한,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투명한 북한 당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김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이후 첫 불참이라는 점에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과 정부,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과 간부들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08번째 태양절을 맞아 김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와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등 핵심 간부 수십 명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김 위원장 명의로 헌화된 꽃바구니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참배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어 김 위원장이 불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할아버지인 김주석이 생일에 늘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왔습니다. 또 지난 2월 16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었습니다. 통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권한 김 위원장은 그동안 김주석의 옷차림이나 목소리, 행동 등을 모방해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초강력 방역에 나선 가운데 올해 태양절 행사들이 대폭 축소됐지만 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만큼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불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김 위원장이 백두열통 정통성의 핵심 상징인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들도 의아하게 여길 만한 일이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김 위원장이 외부 행보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여파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모였고 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을 가서 참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그들 중에 이 기간 중에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든지 하면은 뭐 김정은 같이 안 갔을 가능성이 있죠.
김 위원장이 최근 일련의 군사 행보로 불참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멀지 않은 지방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을 지도한 뒤 연달아 항공군 훈련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참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난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 연구실장입니다.
이런 일정 계획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안보 태세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아마 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일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배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홍민 북한 연구실장은 신종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김 위원장이 별도로 단독 참배했을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국제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바브라 마스턴 박사는 14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대북 방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턴 박사는 이날 미국 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센터 차원에서 현장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마스턴 박사는 CDC는 발병국의 바이러스 진행 상황,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며 현재는 기본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고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며 확진자 수가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북한에 지원한 신종 코로나 방역 물품이 분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폐쇄로 중단된 기존의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15일 북한이 지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이 분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인 보호용품과 항생제, 진단기 등의 방역 물품이 지난달 30일 평양에 있는 북한 보건성에 전달됐고 이로써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 전달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보건성이 확인한 필요에 따라 물품들이 분배되고 있다며 전국적인 필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보건성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 물품은 기부 형식으로 북한 보건성에 제공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경 폐쇄 조치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만큼 보건성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 빠르게 확산하는 국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방역 물품이 필요에 따라 전국에 배분되는 상황을 북한 당국이 정기적으로 알려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또 북한에서 진행하던 기존 의료 지원 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진행하다가 국경 폐쇄와 여행 제한 조치로 중단된 보건 시스템 개선과 결핵 진단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물품이 북한에 도착하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RC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4개 도내 취약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조선적십자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협력체계를 통해 보건성과 다른 국제인도적 지원단체, 북한의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RC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첫 번째 단체로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만 세트 등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신종적 협력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4일 발표한 분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중단기적으로는 인도적 대북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북 간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트린 보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15일 VOA에 무엇보다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는 미국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상황에 비유하며 미국은 제재 완화 전 비핵화를 원하고 반대로 북한은 비핵화 전 제재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한국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연기했음에도 북한이 9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을 계속한 점도 상호 신뢰 부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이 이 같은 북한 내 코로나 위기를 비핵화회담의 이점을 찾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이 장기적으로 대북관계를 개선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로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의 최근 발언도 두 정상의 친선 관계가 양국 간의 긍정적 관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북한에 큰 피해를 주기 시작하지 않는 한 북한은 제재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뒤 코로나 확진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 점과 관영 매체들의 북한 무료 공중보건의 우월성을 홍보한 점 등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코로나 대유행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명백히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발병을 스스로 견뎌낼 수 없으며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면 순식간에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질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일부 대도시 의료시설은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기본 물자가 부족하며 인구의 43%가 영양실조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토 연구원은 북한 내 코로나가 창궐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재앙과 같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토 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 완화가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부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관련 필수적인 의료물품 공급이 보다 쉽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현재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보토 연구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코로나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희영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대응 최신 전략 보고서에서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의 행동수칙을 설명하며 특히 열악한 나라들에 대한 국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15일 현재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약 200만 6천 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을 보고한 지 약 100일 만에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약 12만 8천 명으로 특히 미국의 사망자 수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WHO는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전략 최신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나타난 이 전염병의 특징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WHO는 확진자 가운데 20%가량이 심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은 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환자 사이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80세 이상 환자의 치명률은 15%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떨어뜨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전 세계 전략 목표를 동원, 통제, 억제, 감소, 개발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즉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의 자원을 동원하고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 감염을 통제하며 사람 간 물리적 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로 지역 전파를 억제함과 동시에 적합한 의료 지원으로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백신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WHO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개인은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고 정부는 확인과 추적, 검사, 격리, 치료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성공적인 대응 전략은 각 국가 내 모든 부문이 바이러스 확산 대응 계획에 관여해야 하며 국가와 지역 간 강력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WHO는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파를 멈추기 위해선 조기에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검사하며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early case finding, testing, isolating, caring for every case and tracing every contact is essential for stopping.
특히 WHO는 각국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각 개인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당국은 즉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WHO는 이미 지역 전파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선 또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중단하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며 여행을 금지하고 격리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각국이 이런 조치, 나아가 이동 제한 등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의도치 않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HO는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거나 질병에 취약한 인구가 극도로 많은 나라 등 취약 국가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단합해야 하며 WHO는 UN과 협조해 이런 나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미국이 한국에서 제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수십만 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협력국과 동맹은 함께 일어선다면서 우리는 함께 한다는 문장을 해시태그를 붙여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전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재돼 미국으로 운송 준비를 마쳤다며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글과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BOA에 미국의 민간업체 두 곳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 60만 개를 구입했고 추가로 15만 개를 또 다른 한국 업체의 미국 현지 대리점을 통해 구입했다면서 항공기 편으로 4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미국에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전화통화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문제를 논의했고 이후 한국 3개 업체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5일 한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안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치러진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총 180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의 60%에 해당하는 의석수로 사실상 압승을 거둔 겁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각 84석과 19석을 차지해 총 10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정당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 수를 정하고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한국에서 단일 정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 것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집권 여당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여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보수 성향의 제1야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이 압승을 거둔 데 대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권자들의 위기감과 야당의 대안 부재 등이 표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창궐과 코로나 이후에 보면 경제 절벽 앞에서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다는 안정희구적 심리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대안정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비전을 보여야 될 야당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혼란과 혼선을 빚으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등을 돌린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당의 대승리로 선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2월 초만 해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마스크 대란 우려 속에서 여당의 악재가 되는 듯 했다가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효율적 대응이 부각되면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선거는 탈북자 2명이 한꺼번에 한국 국회에 입성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영어로 개명해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로 나서 당선됐습니다. 또 함경북도 탄광촌의 꽃제비 출신으로 지난 2006년 탈북했던 지성호 나우 대표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 당선인은 14살 때인 1996년 북한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 석탄을 훔치러 갔다가 열차 바퀴에 깔려 팔과 다리가 절단돼 장애인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에 목발을 들고 참석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 당선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곳이고 사람을 이제 그 자체를 받아주는 그런 곳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당선인들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이 깊은 인사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조태용 당선인이 있습니다. 조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선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을 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대북정책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편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협력 지향적인 대북 정책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올 연초부터는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혀서 나름대로 독자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 힘을 갖고 대북 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의 입지가 좀 강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그러나 이번 선거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대북정책 등 다른 이슈가 파묻힌 선거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확대 해석해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는 북한 정권의 감시와 세뇌 위협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열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여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가 15일 실시된 한국 총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태영호 전 공사는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갑 선거구에서 6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건 태정공사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김일성 종합대 경제학자 출신인 조명철 박사가 탈북민으론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대표가 아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었습니다. 태전공사는 당선이 확정되자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강남 구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실정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국회에 들어간다면 저는 북한의 현실에 맞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맞는 대북정책을 입법하겠습니다.
태전공사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발표한 뒤 유세 과정에서 이번 선거는 김정은과 자신과의 전쟁이라며 자신의 당선은 북한 엘리트들과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한 장의 투표는 총알보다 더 위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게 될 그 한 장의 종이가 바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100개의 핵 미사일보다 더 어떤 총판이나 포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으로 출마한 북한 꽃제비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도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하층 출신 탈북민과 엘리트 외교관 출신 탈북민이 함께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5일 VOA에 이런 소식은 민주사회에 대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really a message to other North Koreans not to believe what they are being forced to believe.
탈북민의 한국 국회의원 당선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믿도록 강요받는 걸 믿지 말고 자신들의 생각도 김정은 정권에 통제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민주사회 안착은 북한 정권의 감시와 세뇌, 체포 위협으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제고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cannot, even with all its surveillance and indoctrination and threats of arrest.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태영호 전 공사와 지성호 대표는 모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탈북민들이라며 이들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한 화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는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당선되면 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인 주한한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탈북민들의 당선은 북한의 체제 선전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악담을 했었죠. 북한이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탈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함부로 헐뜯거나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 남한에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이 남한 사회에서는 더 많은 지지를 보낸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에 북한 체제가 선전을 했던 것들이 이제 다들 물음표가 붙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태전 공사와 지성호 대표 모두 서울에서 단체를 설립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욱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태전 공사가 당선된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북한 문제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날 남북한 백성을 모두 구하겠다는 의지로 한국에서 이름을 태구민으로 개명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한국이 성공적인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데 대해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투명적인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은 현재 직면한 위기에 필요하며 한국이 성공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한 비결임과 동시에 세계 다른 나라에도 모범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해 감사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2007년 4월 16일 미국 동북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3살 한인 학생 조승희가 자동소총 2정과 단약 400정으로 무장하고 대학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과 교수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조승희는 약 10분 동안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승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이미 2년 전에 버지니아 법원이 정신질환자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조승희가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 미국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도 안 돼서 부시 당시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 당국이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4월 16일 영화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 로렌스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영국의 데이비드 린 감독이 타계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영국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은 인간관계의 미묘하고 섬세한 면을 수려한 영상 속에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40년간의 영화 경력 동안 총 16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대부분의 작품이 영국 영화 베스트 순위에 오르는 등 영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로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2년 뒤 1965년 데이비드 린 감독은 영화 닥터 지바고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닥터 지바고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혼돈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바고와 애인 라라 그리고 부인인 토냐가 겪는 삶의 애환을 그린 영화로 아카데미상 5개 부문을 석권한 명작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인도로 가는 길을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린 감독은 1991년 4월 16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at.
There's approximately 150 immigrants and refugees.
No, it's here. I can have it.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